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1년간 연장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어제 미국인들이 북한에 갔을 때 체포되거나 장기간 구금될 심각한 우려가 남아있다고 밝히고 기존 북한 여행주의보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여권을 사용해 북한에 입국하거나 여행하는 행위가 계속해서 제한됩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 같은 여행주의보 연장이 다음 달 1일 발효되고 장관이 다시 연장하거나 취소하지 않는 한 내년 8월 말까지 1년간 효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2017년 대학생 오토 원비어가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상태로 풀려난 뒤 일주일 만에 숨지자 그해 9월 1일부터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 조치는 1년 시한으로 지난해 8월 31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한 차례 연장됐고 이번에 다시 연장된 것입니다. 이 같은 조치의 예외는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지극히 제한된 상황에 허용되지만 이 경우에는 특별 여권을 받아야 됩니다. 미국 정부가 지브롤터에 억류됐다 풀려난 이란 유조선에 어떠한 편의도 제공하지 말라고 그리스 정부 당부에 요구했습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어제 그리스 정부와 지중해상 모든 항구 당국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강력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유조선을 돕는 행위가 테러 조직 지원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전날 영국령 지브롤터에서 방면돼서 그리스로 향하고 있는 이란 유조선 그레이스 1호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아드리안 다리아 1호로 이름을 바꾼 이 배는 지난달 4일 지브롤터 해역을 지나던 중 대시리아 제재 위반 등 혐의로 영국 해군에 나포됐습니다. 이후 45일 동안 이 배를 억류해온 지브롤터 당국은 이란 정부로부터 제재를 어기지 않았다는 확약을 받았다며 지난 18일 풀어줬습니다. 앞서 미 법무부는 이 배의 방면을 막기 위해 선체와 화물에 대한 몰수를 지브롤터 당국에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도와 파키스탄 당국에 갈등 완화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임란 칸 파키스탄 총리에게 각각 전화로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고 이날 트위터를 통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의 두 좋은 친구인 모디 총리, 칸 총리와 이야기를 나눴다. 무역과 전략적 동반자에 관한 것이었다고 설명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카슈미르 긴장 완화를 위해 양측이 협력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도 이날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와 파키스탄의 긴장 완화가 지역 평화에 중요하다는 점을 이야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영유권 분쟁 지역인 카슈미르를 놓고 최근 급격히 긴장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인도 정부가 카슈미르의 자치권을 박탈하고 직할지로 평화를 추진하자 파키스탄은 인도 대사를 추방하고 자국 대사를 소환하는 등 외교 관계를 격화시켰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정부가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오늘 관영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군사적 긴장을 고조하는 쪽으로 분명하게 방향을 잡았다고 주장하고 우리는 미국의 도발에 굴복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경수항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행동은 새로운 군비 경쟁을 불러일으키고 미사일 군축 체계에 충격을 준다고 비판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어제 성명을 통해 전날 캘리포니아주 해안에서 중거리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 2일 러시아와의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를 공식 파기한 지 2주일여 만입니다. 앞서 안드레아 톰슨 미 국무부 군축 담당 차관은 아시아 지역 동맹 국가들과 중거리 미사일 배치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홍콩 주재 영국 총영사관 직원이 중국에 억류된 상태입니다. 영국 외교당국은 오늘 성명을 통해 우리 직원이 중국 선전에서 귀환 중 억류된 곳에 극심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히고 광둥성 당국과 홍콩 정부에 추가 정보를 요구하면서 그 가족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영국 총영사관의 무역 투자 담당 직원인 사이먼 정 씨가 지난 8일 중국 선전에서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실종됐습니다. 정 씨는 이날 정오쯤 회의 때문에 선전으로 갔으며 오후 10시께 고속전철에 탔다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여자친구에게 보낸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정 씨가 보낸 마지막 메시지는 국경을 통과하려고 하니 기도해달라는 내용이었다고 영국신문 가디언은 보도했습니다.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20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미국 정부의 북한 여행 주의보는 변함이 없다며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1년 더 연장했습니다. 미국과 한국군의 연합지휘소 훈련이 오늘 종료되면서 올해 주요 미한 연합군사 연습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최근 고위급 회동에 대해 미국은 중국, 러시아와 북한의 도발 중단과 외교적 관여에 대해 단합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낮부터 밤 사이에 곳에 따라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3도에서 23도, 낮 최고 20도에서 30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가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1년 더 연장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 여행과 관련해 심각한 위험이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19일 VOA에 해외 주재 국민의 안전은 미국의 최우선 정책 순위 중 하나라며 미국인들의 북한 방문 금지 조치를 1년 더 연장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국 정부의 북한 여행 주의보는 변함이 없다며 국무부는 미국인들이 북한을 방문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북한을 여행하는 미국인에 대한 체포와 장기 구금에 심각한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는 우려 때문에 미국 여권을 사용해 북한을 방문 또는 경유하는 여행의 금지 조치를 재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의 이번 조치는 다음 달 1일부터 유효하며 국무장관이 연장 또는 취소하지 않은 한 1년 동안 유지됩니다. 북한 여행 금지 조치의 예외는 연방정부 규정에 따라 미국의 국익과 관련해 극도로 제한된 목적에서만 허용되며 이 경우 국무부로부터 특별 여권을 받아야 합니다. 미국인에 대한 방북 금지 조치는 북한 여행 중 북한 당국에 억류됐던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가 석방 직후 숨진 데 따라 2017년 9월 당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에 의해 결정됐습니다. 국무부는 지난해 이 조치를 1년 연장한 데 이어 이번에 두 번째 연장 조치를 취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미한 연합지휘소 훈련이 오늘 종료되면서 올해 주요 미한 연합 연습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얼어붙은 남북관계가 당장 풀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군 당국은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초점을 맞춘 후반기 미한 연합훈련이 20일 모두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강력 반발한 하반기 미한 연합훈련이 종료됐지만 얼어붙은 남북관계의 상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합훈련 이후 미북 실무협상 개최를 계기로 남북관계 재개의 발판을 마련하려던 한국 정부는 최근 북한의 날선 대남 비난 등으로 난관에 부딪힌 상황입니다.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16일 대변인 담화에서 한국을 향해 앞으로의 미북 대화에서 어부지리를 얻어보려는 미련은 미리 접는 게 좋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미북 협상이 진행되더라도 남북관계와는 분리해 다루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남북 간 답보 상태가 이어질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입니다.
결국 북미 관계 개선 없는 남북 관계는 한계가 있다는 걸 북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선미 호남 전략으로 전환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남북 관계보다는 북미 관계, 북미 비핵 협상에 주력을 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연합훈련 종료에도 불구하고 북미 쪽에서의 어떤 관계 개선 진전이 없는 한 남북 관계는 당분간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추진해온 남북 교류 현안도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특히 세계 식량 계획을 통해 다음 달 안으로 한국산 쌀 5만 톤에 대한 대북 지원을 완료하겠다는 목표였지만 북한이 거부 의사를 보이면서 진행이 멈춘 상황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세계 식량 계획 평양 사무소와의 실무 협의 과정에서 미한 연합 훈련을 이유로 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쌀 수령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상민 한국통일부 대변인의 19일 기자설명입니다.
기본적으로 WFP 측을 통해서 북한의 공식 입장을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WFP 측과 북측과의 협의 상황들을 파악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에 김재천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대북 쌀 지원이 한국 정부의 정책적인 지렛대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쌀 지원으로 북한의 유화적인 태도를 이끌어내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한국을 통해서 받지 않더라도 중국 쪽에서는 뭐 식량 지원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게 뭐 유엔 안보리 제재에 위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게 굳이 손을 벌린다든지 그다음에 한국이 뭘 보내줘도 감사해하고 하는 어떤 그런 상황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에게 어떤 정책적인 레버리지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보내준다면 진짜로 인도적인 차원에서 보내주는 것이지 그거 가지고 생색내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걸로 저희가 어떤 북한 대남 정책에 부화적으로 조금 만들 수 있는 한계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김 교수는 아울러 북한이 한국을 배제한 채 핵 보유국 지위를 갖고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독자적인 입지를 넓혀가겠다는 결심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초반과 같은 남북 간 우호적인 분위기를 기대하긴 어려울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는 북한의 도발 중단과 외교적 관여에 대해 단합돼 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북한은 중국과 군사협력을 과시하고 러시아와는 친선관계 강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최근 고위급 회동에 대해 미국과 미국의 파트너 국가들은 북한의 도발 중단과 대화 재개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9일 VOA에 김숙일 북한군 총정치국장의 중국 방문과 이고르 모르글로프 러시아 외교차관의 방북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 미국의 파트너 국가들은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외교에 다시 관여할 필요성에 대해 단결돼 있다는 설명입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9일 지난 16일 중국에 도착한 김숙일 총정치국장이 베이징 천안만 광장의 인민영웅기념비에 헌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고위급 인사가 이곳에 헌화한 것은 2003년 조명록 당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이후 16년 만에 처음입니다. 통신은 또 김숙일 총정치국장이 17일 장유샤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 부주석을 접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장유샤 부주석의 발언을 공개하며 북중 우호관계를 강조했습니다. 북중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며 훌륭히 발전시키는 것은 중국의 시종 일관하고도 확고부동한 방침이라는 것입니다. 통신은 이밖에 김숙일 총정치국장이 지난 16일 랴오화 중국 중앙군사위 정치공작부 주임과 만난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총정치국장이 북중 두 나라 군대들 간 친선 협조 관계를 보다 높은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중국 국방부도 장유샤 부주석이 김 총정치국장을 만난 사실을 전하면서 북중 우위를 발전시키는 것은 양국민의 뜻에 맞고 양국 근본 이익과 시대 발전 흐름에 부합한다는 장 부주석의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북한과 중국은 지난해 이래 무려 5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한때 냉랭했던 관계를 복원했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6월 평양에서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 직후 브리핑에서 양국이 70년간의 발전 과정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시대 양국 관계의 방향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주에는 러시아와 북한 고위 인사들의 회동이 이뤄졌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언론 보도문에서 15일부터 이틀간 평양에서 모르글로프 외무차관과 리태성 외무성 부상 간 협의가 이뤄졌으며 16일에는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모르글로프 차관을 접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양측이 지난 4월 북러 정상회담 합의 사항의 이행에 초점을 맞춰 러북 관계 발전을 위한 현안들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한반도의 3자 프로젝트 실현을 포함한 실질 분야 협력 진전을 위한 추가적 공조 강화에 대한 의지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4월 북러 정상회담 직후 대북 안전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는 북한의 비핵화를 원하지만 동시에 북한의 체제 보장도 요구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언론들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이어 이뤄진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고위급 회동에 대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상호 군사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가 오늘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열립니다. 내일 한중일 3국 외교장관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안소영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이 20일부터 사흘 동안 열리는 제9차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강 장관은 첫날 회의가 열리는 베이징 외곽 고북 수진에서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이 모두 모이는 환영 만찬에 참석합니다. 만찬에 앞서 한중, 중일 양자회담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본 회담은 21일 개최됩니다. 한국 외교부는 21일 오후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웅 한국 외교부 부대변인은 정부는 이번 회의가 3국 협력 체제를 보다 발전시키고 동북아 영내 양자 관계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21일 열리는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는 2016년 8월 도쿄 이후 약 3년 만에 개최된 것이라면서 외교장관들은 그간의 3국 협력 현황을 평가하고 향후 협력 발전 방향과 주요 지역 및 국제 정세 등 공통 관심 사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강 장관은 베이징으로 출국하기에 앞서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일 양자회담 의제에 대해 한국 입장을 적극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관련해서는 아직 검토하고 있으며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만큼 무거운 마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1년마다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지소미아는 오는 24일 만료됩니다. 또 28일부터는 한국에 대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이번 한일 외교장관 회담은 이에 대한 향방을 가늠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될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일본의 전형적인 태도와 군사정보 양적, 질적 평가 등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놓고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있을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등을 통해 일본과 대화의 계기가 있을 텐데 그 계기에 한국 정부의 의사를 적극 개진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3주 전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서 강 장관과 고노 외상은 양자회담을 통해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이후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한일 갈등이 증폭된 가운데 강 장관과 고노 외상이 이번 만남을 통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편 중국 소식통들은 이번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영내 협력뿐 아니라 한반도와 자유무역 등 국제정세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성사와 북한 비핵화 방안,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2007년 처음 개최된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는 3국이 영내 현안을 논의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입니다. 이번에 9번째 열리는 회의입니다. 해마다 개최되는 것이 관례지만 외교 갈등이 빚어지면서 지난 2016년 8월 도쿄 회의를 끝으로 3년 만에 다시 열리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중재자 역할을 자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어 주목됩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20일부터 사흘에 걸쳐 한일 중 3국 외교장관 회담이 열립니다.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과 고노타로 일본 외상,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만나 세 나라 간 협력과 지역 내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담이 특히 관심을 끄는 이유는 과거사 문제로 촉발된 한국과 일본의 무역 대립이 전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열리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일본 외교장관은 지난 1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헤어진 지 3주 만에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할지 주목됩니다. 중국의 글로벌 타임스 신문은 지난 주말 중국이 한일 갈등 해결에 도움을 주는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중국이 영내 경제 통합과 관련해 늘 적극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주장입니다.
If you've read the Chinese media, they are kind of positioning the South Korea-Japan tensions as a sign of the limitations of U.S. leadership in the region.
중국 전문가인 오리아나 마스트로 조지타운대 교수는 중국이 한일 갈등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미국의 리더십에 한계가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두 나라를 화해시키지 못하고 있는 틈을 노린다고 지적했습니다.
China sees that there would be a lot of benefit to play the role of mediator because then they can say, you know, that they are more positive influence on the region than the United States is.
중국은 중재자 역할을 통해 영내에서 미국보다 더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스스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China is going to be very effective at presenting the image that they are mediating. Well, the United States has kind of stood a bit on the sideline.
마스트로 교수는 미국이 옆에서 바라보고만 있는 사이 중국은 한일 관계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임했다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어 미국의 이미지에는 좋지 않게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중재가 실제로 성공할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The tensions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run pretty deep. And it's going to be hard for any country to actually, you know, mediate a resolution.
한일 갈등의 저변에 깔려 있는 역사 문제의 골이 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역사 문제보다는 한일 중 3자 자유무역 협정 등 경제 협력과 관련한 논의에 집중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 외교정책 이사회 AFPC의 켈리 케네디 연구원도 중국이 중재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 think both Japan and South Korea are wary and have their own qualms about China and its desire to expand its influence, and they're both also very aware of potential implications of China becoming an active mediator in the situation.
한국과 일본 모두 중국의 중재자 역할에 대한 경계심이 있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한일 두 나라는 현 상황에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중재하도록 허용할 경우 미국 등 우방국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케네디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케네디 연구원은 한일 대립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대응하는 미국의 아태 지역 내 영향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며 한국과 일본이 전향적인 태도로 갈등을 풀 수 있도록 미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양규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국경 없는 의사회와 세계보건기구 WHO의 대북제재 면제 수정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이들 기관의 제재 면제 기한은 내년 2월까지 연장됐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는 지난 3월 함경북도 지역의 결핵 퇴치 프로그램과 긴급 의약품 지원 등의 목적으로 제재 면제를 신청해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유엔으로부터 북한 내 반입을 승인받은 품목은 결핵 진단기구와 전자의료기기, 수술기구 등 123개 품목으로 약 14만 $3,300가량입니다. 가장 금액이 많이 나가는 품목은 프랑스제 초음파 검사 장비로 3만 67유로 미화 약 3만 $3,365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2월 비상대비 정책과 관련해 오염 제거와 방사선 검출 장비 세트 등에 대해 북한 내 반입 허가를 요청해 승인받았습니다. 다만 세계보건기구는 어느 물품에 대해 승인을 받았는지 세부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들 두 기관의 제재 면제 기한은 모두 내년 2월까지입니다. 한편 최근 유엔으로부터 제재 면제를 승인받은 기관들의 면제 만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기관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19일까지 제재 면제 기한 연장을 신청해 승인받은 기구는 유니세프와 WHO, 국경 없는 의사회, 메노나이트 중앙위원회 등 4개 기구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제재 면제 승인 기한은 6개월로 제재 위에 수정을 신청해 허가받을 경우 추가 6개월간 제재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군 사이버 사령부가 최근 악성 소프트웨어 샘플을 공개하고 사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소프트웨어가 북한 해킹 그룹 라자루스 또는 APT-38의 소행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군 사이버 사령부는 14일 바이러스 토털 사이트에 북한 해킹 그룹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악성 소프트웨어 샘플을 공개하고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구글의 자회사인 바이러스 토털은 악성 코드나 바이러스 여부를 검사하고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로 북한은 지난 3월 직접 제작한 실리 왁진이라는 악성 코드를 백신 프로그램으로 사칭해 이 사이트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사이버 사령부는 바이러스 토털에 두 개의 소프트웨어를 공개했는데 유명 백신 프로그램으로 검진한 결과 각각 35개와 25개 프로그램에서 악성 소프트웨어로 판정받았습니다. 이는 전체의 절반이 넘는 백신 프로그램으로부터 악성 소프트웨어로 판명난 것으로 검진에는 안랩과 메가피, 카스퍼스키 등 유명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이 사용됐습니다. 악성 소프트웨어는 대체로 트로이 목마 바이러스의 변종인 트로이 벤커와 트로이 제네릭 등으로 분류됐는데 이들은 일반 바이러스나 웜처럼 컴퓨터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지만 악의적인 제3자가 컴퓨터에 침투해 원격 조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트로이 뱅커는 온라인 뱅킹 시스템을 해킹하거나 금융기관에서 관련 기밀 정보를 빼내기 위한 악성 소프트웨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미 사이버 사령부는 악성 소프트웨어의 구체적 속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들 프로그램이 전 세계 사이버 안보와 관련 산업, 공공 분야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은 이번에 공개된 악성 소프트웨어가 지난 5월 미 국토안보부와 연방수사국 FBI가 경고한 것과 동일한 악성 프로그램인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브라이언 바르톨로뮤 카스퍼스키 보안책임연구원은 미 사이버 안보 전문 매체 사이버스쿠프에 공개된 두 개의 악성 소프트웨어 가운데 하나는 라자루스가 제작하고 사용하는 변종 악성 소프트웨어 전기 물고기인 것으로 보이며 다른 하나는 가짜 보안암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전기 물고기는 해킹 초기 단계에 상대방의 컴퓨터 보안 방화벽을 뚫는 역할을 하는 일종의 터널링 도구로 미 국토안보부와 FBI는 지난 5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 해킹 그룹이 전기 물고기를 활용해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업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애덤 마이어스 부사장은 비밀번호로 보호되는 실행 파일과 보안 삭제 기능을 활용해 공격 사실을 숨기는 것은 금융 시스템 접근을 위해 라자루스가 펼쳐왔던 전형적인 활동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또 다른 미국 사이버 보안업체 파이어아이의 루크 맥나마라 수석 분석가는 라자루스가 그동안 2014년 미국 소니 영화사 해킹 사건과 2017년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유포 사건 등 비금융 해킹 범죄에 주로 가담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17년 국제은행 간 자금 결제 통신망인 스위프트를 해킹해 자금을 빼돌리려 하는 등 금융 범죄와 현금 탈취에 집중해온 APT38이 이번 악성 소프트웨어의 배후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So for example, APT38 is a group that we've seen primarily focused on financially motivated activity, funds from banks. Lazarus, and there's a different grouping that different organizations put into that category.
한편 워싱턴의 민간 연구단체인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매튜 하 연구원은 2017년 이후 최근까지 북한 정권에 불법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킹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that was more of a current development in latter half of 2017. We've seen the North Koreans also target this is SWIFT, which is a banking messaging service.
대북 제재로 북한의 국제 금융 시스템 접근이 완전히 차단되자 라자루스가 변종 해킹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으로 돈줄 확보에 나서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보수 성향 연구기관인 헤리티지 재단의 딘챙 선임 연구원은 라자루스 등 북한 해킹 그룹의 활동이 앞으로 더 교묘하고 활발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Hacking really only requires a handful of very smart people, a lot of diligence and patience. And a handful of computers and the like.
딘챙 연구원은 가용 인원이나 장비의 제한이 상대적으로 적고 적발이 어렵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소수 정예 해커를 활용해 제재나 감시 회피를 위한 움직임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최근 UN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다룬 보도가 이어지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역량은 어느 정도인지 오택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각국 정부가 평가하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한국 국방부의 2018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의 사이버전 인력은 6,800여 명입니다. 이는 6년 전인 2013년에 3,000명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규모로 북한이 사이버전에 얼마나 큰 비중을 두고 있는지 엿보게 합니다. 사이버 부대의 운영 또한 체계적입니다. 미 의회사나 연구단체인 의회조사국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정찰총국의 3국, 즉 111부대는 사이버 지도국으로 불립니다. 이 조직 내 하부 조직이 각각 다른 임무를 맡아 수행 중인데 110 연구소에서는 사이버 해킹 연구가 이루어지며 91부대에서는 세계 각국의 과학기술 정보 탈취 방법에 대한 연구 등이 진행됩니다. 핵심 부서 중 한 곳인 180부대는 국제 금융 시스템을 해킹해 돈을 훔치는 이른바 외화벌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의 2014 국방백서는 북한의 사이버 부대 정예 요원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선별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평양 제1중학교 등 수제학교를 나와 북한을 대표하는 김일성 종합대학과 김책 공업종합대학 등에서 교육을 받는다는 설명입니다. 즉 중학교 6년 과정과 대학교 5년 등 총 11년의 교육 기간을 거치고 이후에도 매년 500시간 컴퓨터 전문 교육을 받습니다. 이 같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 능력에 대한 외부의 평가는 대체로 일치합니다. 지난 2월 미국의 사이버 보안 회사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데이터를 훔치기 위해 침입자가 초기 진입 지점을 넘어 네트워크의 다른 시스템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 즉 브레이크아웃 타임이라는 측정 지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북한 해커 집단은 목표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2시간 20분으로 4시간인 중국을 가뿐하게 앞지르며 러시아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북한의 기록은 평균인 4시간 37분보다도 2시간이나 더 빠른 속도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사이버 전문기관 테크놀로틱스가 발표한 자료에서도 북한의 사이버 공격 역량은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의 사이버전에 대한 의지는 세계 2위, 사이버 공격 능력은 세계 6위, 그리고 사이버 정보 평가 능력은 세계 7위입니다. 미국의 인터넷 매체 복스는 지난 2017년 북한을 미국과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이란과 더불어 다른 나라의 정보를 엉망으로 만드는 사이버 능력을 갖춘 7개국 중 하나로 보도하게 됐습니다. 이와 같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 능력에 대한 평가를 잘 보여준 사례가 바로 해킹 공격 워너크라이입니다. 워너크라이는 감염된 컴퓨터를 모두 암호화하고 비트코인을 내야만 암호를 풀어 컴퓨터 내 정보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랜섬웨어 공격으로 2017년 5월부터 사이버 공격을 통해 배포됐습니다. 이 공격으로 99개국의 컴퓨터 12만 대 이상이 감염되면서 40억 달러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백악관은 사이버 공격 워너크라이의 배후로 북한을 공식적으로 지목했습니다.
After careful investigation, the United States is publicly attributing the massive WannaCry cyber attack to North Korea.
토머스 보서트 백악관 국토안보 담당 보좌관은 신중한 조사 끝에 당시 공격의 책임을 공개적으로 북한 정권으로 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미군 당국은 북한의 사이버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 미군 사령관은 미 의회 증언에서 북한의 잘 훈련된 사이버 부대는 세계 최고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의 토니아 우코레츠 사이버 담당 부국장보도 북한을 미국의 사이버 안보에 대한 최대 위협 국가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Nation state adversaries that we see active in the cyber realm and that includes Russia, China, Iran and North Korea.
우코레츠 부국장부는 북한이 러시아, 중국, 이란과 함께 사이버 영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우택성입니다.
유엔이 납북 어부 등 강제 실종 피해자 30명에 대한 정보 제공을 북한에 요청했습니다. 유엔은 강제 실종 문제에 대한 북한의 대응에 계속 실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산하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이 북한 소행으로 의심되는 강제 실종 피해자 30명에 대한 생사 확인과 소재 파악을 북한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실무그룹은 올해 2월 세르비아 헤르체고비나 수도 사라예보와 올해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각각 개최한 회의 결과를 담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30명의 강제 실종 피해자 중에는 1960년대와 1970년대 한반도 동해와 서해에서 조업 중 북한으로 끌려간 어부가 17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964년 3월 20일 서해 백령도 인근에서 북한 병사들에게 끌려간 이종윤, 박태길, 최준수 등 보승 2호 선원들과 1974년 2월 15일 서해 북방 한계선 인근에서 북한 병사들에게 끌려간 김근식, 정유석 등 수원 32호와 33호 선원들 그리고 1975년 8월 8일 동해에서 조업 중 납북된 천황호 선원 허정수 씨 등이 포함됐습니다. 허 씨의 동생 허금자 씨는 지난 5월 말 BOA와 인터뷰에서 북한에 있던 오빠와 계속 연락이 되다가 최근에 끊겼다고 말했습니다.
아, 75년도에 천황호 사건 때 납북돼가지고 예. 한 분은 돌아가셨고 한 분은 계속 연락이 닿았는데 예. 요 근래에 저기 아버지 편지를 갖고 있다가 발각이 됐대요.
허 씨는 이후 오빠의 생사 확인이 되지 않아 걱정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실무그룹은 또 1970년 6월 5일 서해에서 임무 수행 중 북한 경비정에 피랍된 한국 해군 방송선의 도종무와 맹길수 등 승조원 2명과 안찬수 기자 등 한국전쟁 당시 납북된 6명에 대한 정보도 북한에 요청했습니다. 이 밖에 2016년 10월 1일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돼 수감시설에 갇힌 최경학과 최성자, 1976년 9월 25일 함경남도 문산군에서 보안요원들에게 납치된 박화영 씨도 보고서에 포함됐습니다. 서울의 대북인권단체인 전환기정위 워킹그룹의 이영환 대표는 북한이 한국전쟁 당시뿐 아니라 정전협정 이후에도 계속 한국 국민들을 납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953년 이후로도 북한은 70년대와 70년대에 대한민국 국민들을 납치하는 일을 허다하게 벌여왔고요. 그 이후에 그게 끝이 아니었었고 북한의 인도적 지원을 하던 부사님, 선교사님들 또는 이제 탈북민들, 이 중국의 다른 탈북자를 구출하러 갔다가 납치가 돼가는 경우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이고요.
강제 실종이란 국가기관 또는 국가의 역할을 자임하는 단체에 의해서 체포, 구금, 납치돼 실종되는 것을 말합니다. 1980년 설립된 실무그룹은 피해자 가족이나 민간단체들로부터 실종사건을 접수해 심사한 뒤 이를 납치 의심국가에 통보한 뒤 명확한 조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실무그룹의 정보 제공 요청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무그룹은 이번 보고서에서도 북한이 지난해 10월 18일과 올해 3월 27일에 각각 12건과 16건의 기존의 강제실종 사건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지만 사건을 명확히 파악하기에 불충분한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실무그룹은 북한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 계속 실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영환 대표는 북한이 실무그룹의 요청에 제대로 답변하지 않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협조로 일관하는 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제 이렇게 수백 건이 지금 누적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은 북한을 강제 실종 문제, 납치 실종 이런 문제들로 굉장히 심각한 나라라고 아예 공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통일부는 한국전쟁 중 북한에 납치된 전시 납북자를 약 10만 명, 그리고 정전협정 체결 이후 북한에 납치된 3,835명 가운데 지금까지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전후 납북자를 516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 정치권을 상대로 지난 10여 년 새 북한 인권 로비에 나선 단체는 총 5곳으로 파악됐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Amnesty International 미국 지부의 활동이 가장 활발했고 친이스라엘 성향의 유대인 단체에도 나섰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와 정부를 상대로 가장 활발하게 북한 인권 관련 로비를 이어가고 있는 단체는 뉴욕에 본부를 둔 Amnesty International 미국 지부입니다. VOA가 미 의회에 보고된 로비 활동 내역을 분석한 결과 Amnesty International 미국 지부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거의 매년 기관 내 로비스트를 통해 상하원과 국무부, 백악관 등을 상대로 북한 인권 로비에 나섰습니다. 관련 로비가 없었던 해는 2016년이 유일합니다. 미국 지부는 북한뿐 아니라 해외 여러 나라들의 인권 문제에 관한 로비를 동시에 진행하는데 관련 로비 자금은 매년 수십만 달러로 최고 수준입니다. 로비 활동 빈도와 자금을 기준으로 보면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 워치의 활동이 두 번째로 활발했지만 이 단체의 북한 인권 로비는 2009년부터 중단됐습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휴먼라이츠 워치는 조지 워싱턴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6년 국제인권단체 중 가장 먼저 북한 인권 로비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당시 미 정부의 남북 경제협력 사업인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인권 유린에 관한 우려를 북한에 제기하도록 촉구하는 로비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북핵 6자 회담이 진행 중이던 2008년에는 회담에서 미국이 북한 인권에 관한 우려를 제기할 것을 촉구하는 로비를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북한 인권 로비에서 선두에 있는 Amnesty International 미국 지부는 2009년 처음으로 미 정치권을 상대로 북한 인권 로비를 시작했습니다. 의제는 정치범 수용소, 종교박해, 인권 유린 피해자 등 시기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가장 최근에 보고된 내역은 지난해 7월에서 9월 활동으로 이 기간 상하원과 국무부 백악관 등을 상대로 북한과의 논의에서 북한 인권 유린 문제를 제기하도록 촉구하는 로비를 진행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지난해 6월 싱가포르 1차 미북정상회담 논의 시점과 맞물립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또 2017년 4월에서 6월 사이 상하원과 백악관, 국무부 국방부를 상대로 북한 인권 로비에 나섰는데 활동 내용을 북한에서 위험에 처해 있는 개인에 관한 로비로 명시했습니다. 당시 한국계 미국인 3명이 북한에 억류돼 있었습니다. 이 단체는 특히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04년 상하원과 백악관 등을 상대로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북한뿐 아니라 위안부 문제에 관한 로비에도 나섰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들어 북한 인권 관련 로비를 시작한 미국 내 종교단체도 있습니다. 메릴랜드 소재 서남 목자수녀회는 2017년 말 상하원을 상대로 북한과의 전쟁에 반대하는 로비를 시작했고 이어 지난해 말 상하원과 국무부를 상대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지지하는 로비에 나섰습니다. 북한 인권 로비에 미국 내 이스라엘 옹호단체가 나선 것도 특징입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미국 유대인위원회는 미국 내 역사가 깊은 이스라엘 옹호단체 중 한 곳인데 2008년과 2017년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지지 로비를 했습니다. 이 법안의 로비에는 미국 내 종교단체인 교도소 선교회도 2006년과 2008년에 동참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로비 공개법에 따라 분기별 로비 자금 제출이 $12,500 이상인 경우 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외부 로비 업체를 고용할 경우 분기별 지출이 $3,000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VOA 뉴스 이지원입니다.
북한 고려항공의 운항이 최근 약 2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항지가 중국에 집중되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고려항공의 지난 1년간 운항 횟수는 약 950회였습니다. BOA가 항공기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플라이레이더 24를 통해 확인한 고려항공의 2년치 운항 기록에 따르면 고려항공은 지난해 8월 20일부터 올해 8월 19일 사이 해외 취항지로 954회 왕복 운항을 했습니다. 2017년과 2018년 8월 사이 운항 횟수 796회와 비교할 때 약 20% 증가한 겁니다. 취항지별로는 베이징이 2018년에서 2019년 사이 230여 회 운항으로 전년도 190여 회보다 약 40회 늘어났고 2017년에서 2018년 24회에 불과했던 상하이는 74회로 크게 증편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난해 말부터 중국 다렌행 항공편이 운항되면서 전체 운항 횟수에 반영됐습니다. 반면 매주 3회 운영됐던 중국 셴양의 경우 올해 운항이 크게 줄면서 전년도 92회에서 60회로 감소했습니다. 현재 고려항공은 베이징과 셴양, 상하이, 다렌과 더불어 산둥성 진안으로 항공편을 띄우고 있습니다. 중국 외 취항지는 주 1에서 2회 운영되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가 유일합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일부 언론들은 고려항공이 중국 마카오 취항을 앞두고 있다고 보도해 고려항공의 중국 노선 집중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카오 노선이 현실화될 경우 고려항공의 취항지는 2개 나라 7개 도시가 될 예정이지만 이 중 6개는 중국 도시가 됩니다. 최근 중국인들의 북한 방문이 크게 늘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런 움직임이 중국의 대북 영향력 확대와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미 조지타운대 윌리엄 브라운 교수는 최근 BOE에 중국이 양면적인 모습을 보이며 매우 영리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o it's kind of it's very two-faced. It's very interesting that way. You know, they're allowing lots of tourists.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이 아닌 관광은 많은 중국인들의 방북을 허용해 정상적인 북중 관계를 강조하면서도 주요 교역은 계속 허용하지 않으며 국제사회의 제재를 이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브라운 교수는 북한 정권의 돈줄을 압박하는 차원에선 교역이 관광보다 훨씬 중요하다며 관광이 제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려항공의 전체 운항 횟수가 1년 전에 비해 증가했지만 국제사회의 제재가 본격화된 2016년 이전의 운항 횟수나 취항지에는 여전히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고려항공은 2015년까지만 해도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와 쿠웨이트의 쿠웨이트시티, 태국 방콕,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등에 취항했었습니다. 국가로만 놓고 보면 지금의 2개 나라보다 4개가 많은 나라에 취항한 겁니다. 그러나 쿠웨이트와 파키스탄은 유엔 제재 이행을 이유로 북한 국적기의 이착륙과 영공 통과를 불허하면서 고려항공의 노선을 취소했습니다. 태국 정부 역시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등에 대응해 고려항공의 착륙을 금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고려항공 스스로 이 노선을 중단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도 2017년 1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이행보고서에서 북한 국적 항공기의 이륙과 착륙 또는 말레이시아 영공 통과를 거부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 국방부가 중거리 핵전략협정 탈퇴 보름 만에 지상형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 배치 예정인 신형 중거리 미사일 개발 계획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19일 홈페이지를 통해 지상형 순항미사일 발사 시험 실시 내용과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18일 오후 서부 캘리포니아 산 니콜라스 섬에서 실시한 이번 시험에 대해 국방부는 재래식 설정에 맞춘 지상 배치 순항미사일이 이동형 발사대를 떠나 약 500km 이상 비행한 뒤 목표물에 정확하게 명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험은 미국이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를 탈퇴한 뒤 16일 만에 실시됐으며 미국은 앞서 신형 중거리 미사일 개발과 아시아 등 동맹국 내 배치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시험에서 수집한 자료와 교훈이 향후 중거리 미사일 능력 개발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NF 조약은 사거리 500에서 5,500km인 지상 발사형 중단거리 탄도 순항 미사일의 생산과 실험 배치를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협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영내 불균형 해소를 위해 탈퇴를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향후 중거리 미사일의 영내 배치 문제는 주권국의 결정 사안으로 동맹국과 사전 협의를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미 동남부 조지아주에 거주하는 탈북민 데이비드 리시 부부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다섯 번째 사연입니다. 장량희 기자입니다.
한국에서 미국의 닭고기 가공업체와 비숙련 취업 이민으로 이미 절차를 진행했었던 데이비드 리시 부부는 2016년 미국에 도착하고 일주일 후 우편으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닭 공장에서 약정 기간이었던 1년을 꽉 채웠습니다. 사람들이 졸업이라고 부르는 과정을 무사히 마친 데이비드 리시.
부티셔플라에서 지금 사람을 구하고 있으니까 한번 와볼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럼 한번 그냥 이제 끝날 때도 됐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연락드려서 그렇게 가니까
몇 개월쯤이에요?
끝나기 전
11개월 정도 됐을 때 그러니까 네.
그래서 테네시 예. 그 스테치버러에서 테네시까지 8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테네시주 내쉬빌에서 미용재료 상점을 운영하는 지인을 미리 만났고 상점에서 일을 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졸업을 끝내고 가족 휴가에서 돌아온 후 테네시주로 떠났습니다. 미국에 온 지 1년 된 이민자 가정의 첫 이주. 다시 한번 기대감을 갖게 한 여정이었습니다.
이삿짐이 많지 않은데도 가려고 하니까 유홀 그거에 들어 짐을 넣으니까 하나 가득 차더라고요. 아니 뭘 산 것도 없는데 하나 가득 차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차는 뒤에다 터잉하고
제가 운전을 그 짧은 저수석에 네 명이 쩡쩡 앉아가지고
원래 앉으면 좀
완전 우리 진짜 남인이었지.
이렇게 이렇게
아니 애기보다 작아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지금처럼 크면
뭐가 돼?
그 바닥에 다리 넣는 그쪽에다가 약간 이불 같은 거 채우고 거기 작은 애를 앉히고 작은 애 이렇게 마주 앉았는데 엄마 뭘 미나
거꾸로 앉으니까
조금만 가자 해서 밤에 떠났었거든요. 왜냐면 그래도 뭐 또 뒤에다 차를 토잉하고 가니까요. 속도도 못 내는 데다가 그 차 가다가 혹시 뭐 차가 많고 막히면 어쩔까 싶어가지고 그래도 밤에 떠나가지고
6월에 2016년 6월에 미국에 들어와서 1년 다니고 나서 7월 말에
7월 26일에 이사 나왔지.
460마일 740km 떨어진 내쉬빌에 도착한 데이비드 리시 부부 가족. 도시 면적만 40여 배 차이에 인구도 3만여 명이 사는 시골 마을에서 70만 명이 사는 도시로 이사를 한 것인데요.
좀 시내로 갔죠.
스테이츠보로는 거의 천동네였고 거기에서 가니까 내 집이란
지내라고 그러더라고요.
차도 막히고 아침 출근할 때 가끔씩은 차도 막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처음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첫 1년은 남편분께서 산 선생님께서 열심히 일하셨고 그다음에 두 번째 해는 이제
두 번째 같이 일했죠.
같이 일하죠.
같은 네. 곳에서
같은 곳에 일을 딱 6시간만
아이들이 있어요.
애들이 네. 있어요.
그리고 저는 시급이 좀 작고 신랑은 조금 더 많았고
어떤 네. 일을 하셨어요 두 분이 각각?
신랑은 머리를 달고
가발
거기에 이게
디스플레이도 좀
흑인 상대 그 뷰티 서플라이 그 물건들을 그 물건이 들어오면 뭐 스탁도 하고 저 창고에다가 뭐 분류별로 이렇게 다 해놓는 일하고 그러니까 스탁도 하고 세일도 하고 예.
한효순 씨는 손님이 거의 없는 오전부터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 전까지 일하고 남편은 저녁까지 가게를 돌봤습니다. 리 씨 부부가 이 미용 상점 사장과 면담할 때 약속한 대로였습니다.
사장님한테 또 들어가기 전에 딱 말씀을 하고 들어갔어요.
일을
저는
못한다고,
일을 길게. 많이 길게를 못하고 애들 오기 전엔 집에 가야 되고 이럴 때는 그 방학에는 무조건 쉬겠다, 애들 덜 보겠다 아니면 그래서 싫으시면 저는 회사를 안 나가겠다고 딱 말씀을 하고 그 사장님이 그래서
아이들과 행복하자고 온 미국에서 돈을 벌기 위해 아이들을 방치하는 일은 없도록 하자는 것이 리 씨 부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달리 미국의 어린이들은 보호자 없이 지낼 수 있는 시간이 연령별로 법적으로 엄격히 정해져 있고 이를 어기면 정부로부터 양육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사실도 숙지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일을 처음 해보게 된 두 사람.
그건 아니었었는데 뭐 다 알아들을 수는 있었고 얘기가 잘 안 될 뿐이지. 그래서 뭐 일하는 게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어요. 근데 뭐 물건에 대해서 처음 뭐 어디 뭐 한 달 동안은 물건이 어디 있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물건을 어떻게 왜 파는지 모르니까 근데 그게 먼저 있던 분이 아시는 분이 뭐 잘 알려주고 해가지고 뭐 일하는 게 그렇게 큰 지장은 없었어요. 저는.
그러나 아내 효순 씨는 남편과 사정이 달랐습니다. 조지아주에서 아이들만 돌봤던 효순 씨는 영어로 사람들과 매일 소통해야 하는 환경에 처음 놓이게 된 겁니다.
자기는?
전 제일 처음엔 약간 힘들었고 약간 뭐 알아듣고 이러니까 막 그 흑인 분들이 역을 하시더라고요. 막 스투피 막 이러면서.
그것도 어떻게 알아들었어?
아니, 못된 말은 잘 알아듣더라고. 그러면서 너무 눈물이 확 쏟아져 내리더라고요. 내가.
일하신 지 얼마 만에?
한 달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확 내가 이런 소리를 들으려고 한국에 있었으면 그래도 뭐 이런 소리까지는 안 들을 거. 우리말이 어쨌든 통하니까. 근데 그런 소리 듣고 있는데 집에 가는데 운전해서 가는데 눈물이 확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아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말 한마디도 모르는 이 미국 땅에 왜 왔지? 막 이러면서 해서 아, 내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말까지 들어가면서 내가 돈을 벌고
언어로 인한 난관은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면전에서 욕을 들으니 마음이 상했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어린 딸에게 하소연을 했는데요. 영어는 불편하지만 한국말을 완벽하게 할 수 있으니 그 흑인 여자보다 엄마가 더 똑똑하다는 격려를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따 생각해보니까 또 그런 거예요. 저 사람들은 한국말 한마디도 모르잖아요. 근데 나는 그래도 니네 나라 말을 내 모국어도 알면서 니네 나라 말로 그래도 여기 와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또 거기서 약간 또 그 자존감이 조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조금 마음을 가짐을 다뤄 새로 잡은 게 약간 내가 말을 못하고 이러지만 이 사람들한테 내가 아무튼 이렇게 물건 파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 가게 자체가 웃음으로 먼저 다가가고 뭐 물어보면 성심껏 답변해주자.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도 그 사람이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하겠구나 하고 웃어 넘기자.
그리고 흑인들이 많이 드나드는 미용 상점에서 데이비드 리시 부부는 일종의 문화 충격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 흑인들 참 안 됐다고 생각한 게 있었어요. 막 머리가 여자들 머리가 막 꼬불꼬불한데 참 한국 사람들은 동양 사람들은 그래도 많이 복을 받았네. 저 사람 저 여자 미국 흑인들은 거의 평생을 저 머리에다가 저 머리를
저 머리에다가 막 뭐 이런 걸 엮어 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하니까 이게 무거우니까 티를 자꾸 당기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이렇게 자꾸 탈모가 많이 또 오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되게 또 고민 많으시고 여기다 또 풀을 또 붙이시고 가발을 붙이시고 머리에다 진짜 돈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데이비드 리시의 가족은 새로운 곳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열심히 미국 사회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이 도시에 처음 왔을 때처럼 미국에서 사업이란 걸 해볼 생각으로 매일 조금씩 미국 사회와 문화 그리고 일을 배워나갔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다음 이 시간에는 데이비드 리시 부부의 여섯 번째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이야기 미국사를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남북전쟁 상황 계속 알아봅니다.
역사 속 오늘. 1968년 8월 20일 소련이 바르샤바 조약기구 군대와 함께 체코슬로바키아를 무력 침공합니다.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 사회주의 공화국의 당 제1서기 알렉산드르 두체크에 의해 1968년 1월 시작된 체코슬로바키아의 자유화 운동, 일명 프라하의 봄이 끝이 나고 만 것입니다. 개혁파 인사 알렉산드르 두체크는 1968년 1월 5일 체코슬로바키아의 공산당 1서기장에 취임하고 민주화 노선을 이끌었습니다. 검열제 폐지 등 이른바 프라하의 봄 개혁을 추진하고 자유화, 민주화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그러나 소련군은 1968년 8월 20일 체코슬로바키아에 침공해 자유화 운동을 저지하고 두체크를 강제 해임합니다. 체코슬로바키아 사람들이 자유를 억압하는 공산주의의 회의를 느끼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자 이러한 움직임이 다른 동유럽 공산국가들에까지 확산될 것을 우려했던 소련이 1968년 8월 20일 탱크를 이끌고 바칠라프 광장에 무력 침공한 것입니다. 결국 프라하는 소련군에 점령당하고 개혁 정책을 포기합니다. 1833년 8월 20일 미국의 제23대 대통령 벤자민 해리슨이 오하이오주에서 태어납니다. 미국 역사에서 할아버지와 손자가 대통령을 지낸 경우가 딱 한 번 있습니다. 미국의 9대 대통령인 윌리엄 헨리 해리슨 대통령과 23대 벤자민 해리슨 대통령이 바로 할아버지와 손자 사이입니다. 신시내티 남쪽의 오하이오 강가에 자리한 농장에서 1833년 8월 20일 태어난 해리슨은 법률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인디애나폴리스로 이주해 변호사로 개업했고 미국 남북전쟁에서 북군 장교로 3년간 복무한 뒤 변호사 활동과 함께 정치에 대한 관심을 제기했습니다. 1876년 인디애나 주지사 선거에 출마해 낙선했습니다. 그러나 1881년 연방 상원의원에 선출됐고 1888년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지명됐으며 1889년 미국의 제23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됩니다.